예, 시편은 모두 5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권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가 1권이고요. 42편부터 72편까지가 2권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39편은 시편 1권에 아직 해당되는 것이죠. 시편 1권의 이 주제는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39편의 이 스토리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시인이 대단히 괴로워하며 힘에 겨운 그 시간들을 보내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시편을 온유함에 대한 주제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유함이 바로 무엇입니까? 원어에 의하면 이것은 야생마를 길들이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통제되지 않는 인간의 모든 결정과 선택들을 길들일 수 있는 방법이 솔직히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연단하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편 39편은 독일의 복음주의 신학자인 에발트가 시편에 나오는 모든 애가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라고 부르는 이 시편이 바로 시편 39편입니다. 이 처음에 시작하는 이 주제를 보시면요.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두둔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세웠던 찬양 지휘자 중에 한 사람이었죠. 여두둔이란 고백하다, 찬양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의 형식으로 또 고백의 형식으로 이 시편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시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시인은 자신의 괴로움을 묵묵히 견디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견디는 것이 한계에 도달하게 된 것이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게 되자 하나님께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맡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사람에게 우리가 해야 될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시인의 문제는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13절에 말씀해 보면 건강의 회복에 대한 간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인은 지금 건강하지 않는 상태인 것이죠. 그런데 이 건강하지 않는 상태를 보고 수많은 시인의 대적자들이 와서 저가 하나님을 믿는다도 불구하고 이렇게 병에 걸렸다, 이렇게 아파한다, 이런 공격들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핍박과 또 멸시와 조롱을 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시인의 현 위치인 것이죠. 이 시에서 오직 유일한 희망은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라는 7절의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이 시편 39편의 전체 메시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 고백이 여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치 욥이 고백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삶의 현실은 녹록하지 않은 것이죠. 본인이 기대하지 않았던 어떻게 보면 역설의 삶이 주어지고 있는 것. 그 안에서 시인은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무엇인지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인생 가운데 7절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께만 나의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이 완성된 고백에 이르는 이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시편 39편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본시에 이 저작 배경과 시기에 대한 언급은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시 전반에 드러나고 있는 무상한 인생에 대한 회한과 자신이 처한 처지에 대한 겸허한 인생의 배경을 통해서 지금 다윗이 공경 중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두 가지의 이 시의 배경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다윗이 노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몸이 이제 쇠약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쇠약해져 있는 가정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런 경우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로 다윗이 범죄를 했습니다. 이 밧세바를 취했던 그런 아주 큰 범죄를 했죠. 이렇게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징계를 당하게 되면서 육신의 질병이 찾아오고 또 고통을 느끼면서 주변의 사람들의 공격을 받고 있는 장면이다라고 보는 배경의 견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대체적으로 학자들은 두 번째, 후자에 대한 이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이 본문을 잘 보시면 다윗이 고백하는 표현들 중에서 악인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또 우매한 자, 죄과, 징벌, 징계, 주의 손이 치셨다라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징계로 육신의 병을 얻게 되었고 또 이런 상황 가운데 수많은 대적자들이 조롱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단순히 시인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약이 된 질병과 절망적인 상황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이러한 자신이 죄로 인하여서 이런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 그는 이 문제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인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인생의 그 길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한 뼘밖에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지 않습니까? 또 자신의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자신이 발견하였던 그 지혜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인생의 허무함과 연약함을 극복할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궁리하고 철학하고 있는 모습을 또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본문에는 나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나의 행위, 내 혀, 내 앞에, 내 입에, 내 마음에, 내 속에서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이 시인은 자신의 삶이 이런 삶의 자세와 생활의 방식에 대하여서 스스로 통제하려고 하는 절제된 그런 성품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온갖 시련을 당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악인들의 비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 침묵하기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말을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혀로 죄를 지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는 것을 시인은 삶을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가 이렇게 침묵을 지키겠다고 하는 결심은 그의 내면에 너무나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바른 말을 해야 되죠. 우리가 배워왔던 경험에 따라서 우리에게 공격하는 자들에게 우리도 공격을 할 수 있죠. 또 때로는 정말 우리가 보는 관점이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옳은 말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2절의 표현과 같이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믿음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올바르고 정답을 이야기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 하시라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영혼이 상대방의 영혼이 더욱더 중요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3절 상반절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웠어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을 하지 못하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의 마음 가운데 굉장히 심각한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서 이제는 그 분노와 그 고통을 참을 수 없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이런 고통 가운데 결정한 것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변론하거나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 토로하기로 결정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의를 세우시는 하나님께 또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 자신의 기도를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4절 말씀에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옵소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사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여 재물을 쌓으나. 이런 표현들은 다 무엇입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인생의 길이가 무엇입니까? 라고 본인이 묻고 또 하나님 그 인생의 길이는 한 뼘도 되지 않죠. 하나님 제가 살아온 인생의 경험들은 너무나 허무하고 인생의 그림자와 같고 또 열심히 돈을 벌었지만 그것이 모두 나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허무하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라고 본인의 경험담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림자는 바로 무엇입니까? 아무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인생이 굉장히 특별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닐 수 있구나. 내가 지금까지 모든 싸워왔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시인은 알고 있는 것이죠. 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으려 한다기보다는 하나님께 인생의 짧음을 상기시켜서 자신의 이 징계의 상황 가운데 놓여지기를 원하는, 자유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고백을 담고 이러한 고백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편 39편 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지금까지는 인생의 허무함과 또 인생의 한계에 대해서 자신의 인식을 필요하다가 이제 자신이 당하는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저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표현은 삶 자체가 무가치하고 헛되다는 염세적인 그러한 신앙관 가운데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인생에 그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간구합니다. 그에게 용서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병으로부터 고침을 받는 결과를 얻어야 하는 것이죠. 더 이상 자신의 운명을 불평하지도 않고 사람들을 탓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인식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비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편 39편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의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자신들의 땅에서 거주하였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들은 낯선자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고 자신들의 인생은 나그네, 떠도는 자라는 그런 생각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다윗은 역사를 통해서 다시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는 인생에 나그네에 지나지 않습니다. 잠시 왔다가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사람을 위하는 것도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일이고 지금 우리가 너무나 크게 보는 일들도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시인이 되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징계가 그치고 이제 질병에서 노임을 받고 이제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징계라는 것은 바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신약에도 징계라는 표현들이 등장하는데요. 이것은 이 징계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의미의 징계인 것이죠. 원어적인 의미에 의하면 이것은 아들 만들기, 자녀 만들기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 수준에 존재된 만큼 일으키기 위한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다윗의 이 가정들은 일반적인 인과관계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무조건 병에 걸리는 것도 아니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그 안에서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다양한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또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윗의 시대보다 훨씬 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지니고 있는 시대입니다. 또 기독교 신앙의 핵심과 정수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신앙이 무엇인지를 학습하게 되었고 또 수많은 해석학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음성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가지고 있지 못했던 부활신앙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또 믿음을 우리는 지닌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현실 앞에 우리가 만약에 혹시 고통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면 이렇게 다윗과 같이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에게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고 또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 안에서 성숙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오늘 복된 하루를 사시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복과 은혜, 회복의 은총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